B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한국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바이러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역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역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지문은 또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레슬링 선수 처형 등 인권 유린을 이유로 이란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시라즈 혁명법원 재판관 2명과 인권 유린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이란 내 교도소 3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 국무부 이란 베네수엘라 특별대표는 이번 제재가 이란 레슬링 선수 나비드 아프카리 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판사를 겨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시라즈 혁명법원은 아프카리 씨 재판을 관할한 곳입니다. 아프카리 씨는 지난 2018년에 발생한 반정부 시위 도중 보안 요원을 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을 받고 최근 처형됐습니다. 아프카리 씨는 제재 대상이 된 교도소 가운데 한 곳에서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모든 나라가 오늘 발표된 것 같은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이란 정권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별세한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어제 조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고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긴즈버그 대법관이 안치된 대법원을 찾아 관 앞에서 몇 분 동안 머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순간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조문하는 동안 대법원 주변에 몰려든 시민 가운데 일부가 야유와 함께 투표로 그를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문을 마친 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보건 정책 관련 연설을 한 뒤 플로리다도 이동해 유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타이완에 다시 주둔한다면 중국은 타이완을 무력으로 통일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오늘자에서 미국이 타이완에 지상군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이는 타이완 민중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미친 제안으로 만약 실현된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단호한 군사행동으로 무력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육군이 발행하는 밀리터리 리뷰 최신호에는 워커 디 밀스 대위가 동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이 중국군 쪽으로 쏠리는 가운데 미국이 타이완의 지상군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 타이완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전통축제인 리우 카니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시 삼바스쿨 독립연맹 LIESA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내년 2월로 예정된 카니발을 안전하게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이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카니발은 주요 도시에서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이어지는 초대형 축제로 이 가운데 리우시 카니발이 가장 크고 유명합니다. 리우 카니발에는 매년 수백만 명이 모여듭니다. LIS는 안전을 위해 대안을 강구했지만 적절한 시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ISA는 카니발 기간 삼바 경영대회와 행진을 주관하는 학교들의 모임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어제 흑인 차별에서 항의하는 시위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이날 시위는 비교적 평화롭게 시작했지만 일부 시위자가 상점 유리창을 깨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경찰 체포 과정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브레오나 테일러 씨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들 가운데 일부를 켄터키주 대배심이 기소하지 않은데 항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응급 의료 요원으로 근무하던 테일러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아파트를 급습한 경찰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한국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정권의 잔혹함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살해된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한국 측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 위원장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 끼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16도, 낮 최고 16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 내지 4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이번 한국인 살해 사건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사살 후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정권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행동일 것이라는 설명도 전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전 솔티 대표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군인의 남한 민간인 사살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Absolute cruelty of this regime. And it's a horrific incident.
이번 사건은 북한 정권의 절대적인 잔혹성을 보여준 매우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이번 사태가 바로 북한 정권이 전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자인 이유라며 이번 일은 전 세계인들에게 이를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this is the reason why we believe that the regime of North Korea is the worst human rights violator in the world. And this is just an example.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브래드 아담스 아시아 지부장은 총으로 사살한 데 이어 시신을 불태웠다는 발표는 자신의 단체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실일 경우 인간으로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한 잔혹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 regime appears to have killed him in a very brutal manner and treated
북한 정권은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민간인을 죽이고 시신을 굉장히 무례하게 다뤘으며 가족이 시신을 회수하지 못해 제대로 된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시신을 불태운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벌인 행동으로 추정된다는 한국 군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염려된다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 격리를 시키지 처형하고 태워버리지 않는다며 이는 북한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잔혹성의 반증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re's concern about coronavirus, and there is, and a lot of countries have taken steps to quarantine people, but you don't execute a person and burn the body.
아담스 지부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전 세계 수천만 명에 달한다며 만약 북한의 방식이 맞다면 수천만 명을 죽여야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반인륜적인 행동이며 납득할 수 없는 접근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f this was a reasonable approach, then we would be have killed 6 million people and possibly as many as 10, 20 or 30 million. Yeah, it's obviously
숄티 대표는 코로나와 이번 사태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바로 공산주의 국가가 하는 행태라며 코로나에 걸리면 그냥 죽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It's totally unreasonable. But that's what communist countries do. That's what they're doing in North Korea. The reason why they don't have the COVID, well, the reason why they don't have COVID.
그레그 스칼라큐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북한 내 인권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북한이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한국인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줬다고 주장했습니다.
Now this awful incident reminds us that for as long as there is no human rights compliance in North Korea, there is no safe place.
스칼라큐 사무총장은 2008년 발생한 한국인 박왕자 씨 피살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Moon Jae-in called for a peace treaty at the UN. He must reconsider his call for a peace treaty. No human rights, no peace. without human rights.
스칼라큐 사무총장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강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권이 없는 평화란 있을 수 없는 만큼 한국 정부는 이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국제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와 인권 개선 압박을 위해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국적 인권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인권기록조사단체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은 24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인권선언 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란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즉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75차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남북한이 아직 기술적으로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이번 행태는 전시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도 명백히 위반한다는 지적입니다. 국제법 박사인 이 단체 신희석 법률 분석관입니다.
그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진상조사하는 이제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이제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은 이제 할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측에서 그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전쟁 중 인도적 대우에 관해 기준을 명시한 제네바 협약은 민간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살인과 학대를 금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 행태를 금지하며 사망자 유해를 존중할 것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법률분석관은 제네바 협약과 의정서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제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등 국민 보호 책임을 위해 국제법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북한의 무법행위를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로 이동의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모든 권리 중 가장 신성한 궁극적 권리인 생명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deliberate killing of an unarmed South Korean official in North Korean waters is a striking example of the lawlessness of North Korea.
또 이번 사건은 국제 보건 규범과도 직결된다며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 보건 기구의 진상 조사와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역 협력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코로나 방역 등을 구실로 한국인을 사살해 불태운 북한 정권의 만행은 이번 협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과 도전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유엔 난민기구의 수장을 지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국경 지역의 총살 사건에 관해 해박하다며 한국 정부가 구테우스 총장에게 진상조사 등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박사 등 전문가들은 또 외부인의 생명권도 이렇게 잔인하게 경시하는데 자국민인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어떻겠냐며 이번 사건을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실태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국가라면은 자기네 주민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그걸 제재를 할지 정말 뭐 요즘 소문대로 이렇게 코로나 뭐 조금이라도 뭐 걸린 의심 증세가 있거나 뭐 중국을 갔다 온 그런 중국에 서가 없이 이제 입국한 경우에 뭐 이렇게 직접 처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인맥상통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야말로 진짜 뭐랄까 보건 정책이라든가 차원에서 이제 이 사람의 생명을 이제 그냥 도구처럼 써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정말 이제 그 가공스럽고 참 가공스럽고 무서운 그런 것이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앞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의 생명권을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정권 유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북한 주민을 소모품으로 여긴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조사위에서 증언했던 관계자들은 앞서 BOA에 북한 정권은 수십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이 아사한 고나라 행군 시기에 수억 달러를 들여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완공할 정도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한국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행태라고 밝힌 만큼 75차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해 재발 방지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very good opportunity to face reality and rejoin.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은 북한의 실체를 직시하고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다시 지지하며 결의안에 새 문구를 추가할 매우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개선 압박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성사 여부를 떠나 북한 정부가 국제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 이번 사건에 대한 BOA의 질문에 우리는 이번 행동에 대한 동맹인 한국의 규탄과 북한의 완전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국 측의 촉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북한의 행위를 만행으로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연평도 비격 사건이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중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과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이번 북한 행동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한 이유를 요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명령에 따르지 않은 불량 군인들의 행동인지 등 사건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한국 민간인을 사살하고 그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 냉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인을 총으로 살해한 것도 끔찍한데 시신을 불에 태우기까지 했다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뿐 아니라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무시와 경멸, 위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지 알 수 있다며 이번 비극적 사건으로 한국 정부가 교훈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다며 따라서 남북관계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엑셀 산임연구원은 이번 사건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협상 의지, 한국과의 관계 개선 희망 등을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가정을 재평가하고 정책과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프랭컴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국민을 사살하고 심지어 시신을 불태운 것은 양국 관계 개선에 당연히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살된 공무원이 월북한 것인지 어떤 사유로 해당 지역에 있었는지 등 여전히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엄 의원과는 북한이 비인가자의 출입국 시 사살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질 정도로 신종 코로나 유입 가능성에 과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먼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국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소문처럼 무허가 입국자 등 모든 것을 조준 사격하도록 명령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한국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살해된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한국 측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북한군이 시신을 불에 태웠다는 한국 군 당국의 발표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5일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로 한국 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최근 한국의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북한군이 총격 살해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측 통지문 전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는 한국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살해되고 그 시신이 훼손됐다는 한국 군당국의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매우 이례적입니다. 통지문에는 김 위원장의 사과 입장과 별도로 북한 지도부의 입장도 들어있었습니다. 통지문은 북한 지도부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고 단속 과정에 실수나 오해가 없도록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 때문에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 간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필요한 안전대책 강구를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4일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신속한 공식 사과는 이 사건이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사회 여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한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봐요. 김정은이 나름대로는 보통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그런데 시신 훼손이라는 부분이 국제 여론에 상당히 안 좋게 반영됐다는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점과 관련해서 상황 관리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봐요.
북한은 통지문에 자신들이 조사한 이번 사건의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통지문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인근 북한 영해에서 정체불명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는 수산사업소 부업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북한은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 한두 번은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며 계속 함구하고 불응해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도 보았다고 한다며 정장의 결심에 따라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사격했고 이때 거리는 40m에서 50m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사격 후 아무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미터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만행 등의 표현을 쓴 데 대해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을 쓴 데 대해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설명은 한국 군 당국의 발표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은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했다는 한국 군 당국의 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군의 첩보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와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지속해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 사건과 관련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남북 간의 그 대화와 관계 복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들을 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편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단이나 근거가 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겠냐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언급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측의 통지문에 대해 근래 서해 교전 이후로 북한에서 이렇게 사과의 뜻을 표현한 적이 없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 표시를 한 건 표현 수위나 서술 방법 등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천안함 폭침 등 한국 측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도발을 여러 차례 감행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군사적 긴장 고조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어졌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민간인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은 1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광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50대 여성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새벽에 산책을 하던 중 군사 경계 지역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북한은 박 씨가 관광객 통제 구역을 지나 북측 경계 지역에 진입했고 초병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에 발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측이 발표한 사망 지점과 경위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장 방문 조사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하며 북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신변 안전보장 등 3대 선결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며 한국 측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시켰고 이후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군인이 북한 도발 등으로 인해 희생된 사건은 이보다 빈번했습니다. 2010년 3월 26일에는 한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 해상에서 북측 해군 잠수함의 공격으로 격침됐습니다.
상하는 소음과 함께 충돌음과 함께 해가 오른쪽으로 즉각으로 90도 기울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 해군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은 사건 발생 22일 만에 남한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 관련설을 여론화하고 있다면서 천안함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인 끝에 5월 20일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립니다. 이어 대북 독자 제재인 5.24 조치를 발표하며 사실상 북한과의 전면적인 관계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일반 교육은 물론 위탁 가공 교육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당시 미 오바마 행정부도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김영철 정찰 총국장을 지목하고 금융 제재 대상에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해 가을 북한은 남한 측에 수혜 지원 요청과 이산가족 상봉 제한 등을 하며 잠시 화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월 23일 북한군은 한국군의 연례적인 해상 사격 훈련을 고실로 연평도를 향해 해안포 170여 발을 발사합니다.
11월 23일 14시 34분경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 해상 및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한국의 영토에 포를 쏜 것은 처음으로 당시 군인 2명은 물론 민간인 2명도 희생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반인륜적 만행으로 규탄했고 미국과 한국은 미 핵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 등이 참여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5년 8월 4일에는 경기도 파주 인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에 의해 한국군 2명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폭발 지뢰의 파편이 북한의 목함 지뢰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군사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지난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은 불법적으로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서 우리 장병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 도발입니다.
한국은 대응 차원에서 DMZ 지역의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목함지뢰 폭발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고사포 등을 발사한 데 이어 전선지대에 준 전시 상태를 선포했고 한국 측도 대응사격을 하며 군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북측의 제안으로 전격적인 고위급 접촉이 성사됐으며 북측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측은 대북 심리전 중단을 약속하며 일단락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탈북민들은 한국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피격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 북한 고위급의 지시가 없이 말단에서 임의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이 자국 영해에서 한국 공무원을 총살한 뒤 기름을 붓고 태운 데 대해 충격과 비통함, 아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북한 사회의 특성상 상부의 지시 없이 말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데니얼 김 씨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군인들이 다 잔인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에서는 명령이 없이는 수행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면 그 밑에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딱 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북한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영국 내 북한인권운동가인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도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한 일이 아니죠. 그 사이에 벌써 위에 얘기가 있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짓이지 북한은 말단 단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을 사살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전쟁, 전전포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박지현 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얼 김 씨도 북한군 병사들이 한국인들은 적이라는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북한 인민군이 군대에 있다면 수입은 한국 국민이나 군대나 다 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이면 어떻습니까? 주적으로 되어 있으면 사살하는 것 의무밖에 없거든요.
탈북민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 당국의 인류에 대한 범죄의 또 다른 사례라며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부시 센터에서 인권 담당 보좌관으로 일하는 조셉 김 씨는 24일 VOA에 총살하고 불에 태우는 것이 인류에 대한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슬픈 건 북한의 인류에 대한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an was shot and burned, and if that's not crimes against humanity, I don't know what would. The sad part is that it certainly is not the first time that North Korean regime has committed.
김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야 하며 북한 인권을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지 말고 그 자체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미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도 상상하기 힘든 북한 당국의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가 기술돼 있다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현 대표도 국제사회가 북한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 해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런 보편적 정리 검토에서 그냥 북한은 이런 데 가입을 해라, 뭐 경고로만 또 아니면 권고안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일단은 북한 자체가 유엔에 가입되었으면 유엔이 원하는 모든 이런 권고안에 무조건 참여를 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압박이 특히 없고요.
대니얼 김 씨도 국제사회가 탈북민들의 증언만 잠시 듣다가 관심을 돌린다며 해결될 때까지 북한 인권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군의 한국 국민 총격 살해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한층 악화된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건이 터지기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친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한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 위원장에게 먼저 친서를 보냈고 김 위원장은 나흘 뒤인 12일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발송했습니다. 서 실장은 남북정상의 친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친서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서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남북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은 것은 지난 3월 이후 6개월여 만으로 김 위원장은 3월 4일에 문 대통령은 그 다음 날 친서를 각각 보냈습니다. 당시에도 신종 코로나 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친서에서 신종 코로나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 상황에서 집중호우, 수차례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변은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이겨낼 것이라며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답신에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한 뒤 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과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코로나 재확산 사태와 태풍 피해를 거론하며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는다며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끔찍한 올해의 이 사건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리겠다며 남녘 동포들의 안녕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회 아미베라 위원장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성공 시 빠른 시일 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교착상태에 빠진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 소위원장인 베라 의원은 2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현재 가장 해결이 시급한 한반도 현안은 방위비 분담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선 시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 혹은 유예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일부 재개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가능성이 제기되어온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 일본 총리가 취임한 상황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선 시 경색된 한일 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간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여러 변수가 있다면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북한과의 관여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미국이 이번 대선 전에 북한과의 협상 혹은 대화를 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서 성공할 경우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화상 토론회에 함께 참여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도 바이든 전 부통령 당선 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 해결과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는 더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과 협상의 문은 열어놓되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차석자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성공 시 거의 곧바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나서 일종의 합의를 맺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이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태운 사건에 대해 차석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북한이 얼마나 편집증적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며 문재인 정부에는 매우 불편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석자는 이번 사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마도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 비난을 높일 경우 북한도 이에 대응하면서 남북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유의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북한의 핵 보유 의도가 방어적 성격 이상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공동의 대북 접근법을 수립하는 등 긴밀히 공조했다고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외교 노력과 대북 압박 외교를 통한 비핵화 달성 방안에 관한 제언을 담은 저서를 편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전장에서 자유세계 수호를 위한 전투란 제목의 이 저서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한일 세 나라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3개월의 재임 기간 중 자신과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간에 이뤄진 3자 협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에 따르면 미한일 세 나라 외교안보 사령탑들은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8년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보유 동기와 의도에 관해 합치된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당시 정 실장과 야치 국장이 세 나라의 대북 접근법은 김 씨 일가의 핵 보유가 방어적 목적 이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개인적으로 북한이 억지력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2만 천여 문의 화포 등 엄청난 재래식 억지력을 보유한 북한은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미한일 세 나라가 대북 접근법에 관해 세계 공동 원칙을 개발하고 이행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고 대북 핵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동결대 동결 등 허약한 초기 합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세 나라는 또 외교와 군사적 옵션 개발을 별개의 순차적 우력으로 볼 수 없다며 성공적인 외교는 필요시 무력 동원이 가능하다는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특히 세 나라가 합의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제재의 조기 해제나 대화 재개만으로 북한 정부에 보상하려는 노력에 저항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1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면서도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이지 않았고 대북 문제는 전통적인 접근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또 정상회담이 탑다운 과정을 촉진할 것이라는 측면도 긍정 평가했다며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북한 당국자들과의 장기간 상향식 협상은 이미 헛된 것으로 판명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다면서도 이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외교적 시도는 전 세계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고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출발점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저서에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가 없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대 압박 정책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스탠포드 대학 후버 연구소 행사에서의 관련 발언입니다.
And now, of course, we're engaged in a policy of maximum pressure, and that really is trying to convince.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비핵화 달성을 위한 급작스러운 돌파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며 최대 압박 정책 실행을 위해 강화된 제재 이행, 인권 침해 실태 폭로, 정보 유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등을 통해 제재 이행에 실패하는 나라들을 처벌하고 제재 이행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A 뉴스 지다겸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고아가 된 소녀가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탈북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는 이 여성이 최근에 자서전을 펴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중북부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올해 74세 한인 여성 사업가 김현덕 씨.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미네소타 주립대학 리젠트 이사회 평의원을 역임한 김현덕 씨는 현재 토목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입니다. 직원 대부분을 이민자로 고용하는 등 소수 인종을 위한 기회와 다양성에 대한 김 씨의 관심은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매체인 미네폴리스 세인트폴 비즈니스 저널이 선정한 주목할 여성 25명으로 꼽히는 등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김 씨. 최근 자서전을 내놓기까지 그는 성공한 이민 1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자신의 삶으로 녹여낸 자서전,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를 지난 7월 한국에서 출간했고 한국 내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적잖은 시간을 들여 김 씨의 책과 삶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4살배기 어린이였던 김 씨는 VOA에 자서전 출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일생을 살았으니 그게 행복한 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좀 책을 쓰면서 내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당신 이거 안 하면은 뜻으로 내가 역사를 쓴 거지. 나의 아픈 삶을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라고. 74살에 이런 일은 정말 또 없어야 되지만은 정말 그냥 고아면은 모르지만 또 빨갱이의 고아였잖아요, 나는.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 김 씨는 숨 쉬는 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본명이 아닌 세례명 마리아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비극의 시작은 아버지였다고 말하는 김 씨는 지금까지 꼭 70년의 세월 동안 가슴을 눌렀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자서전에서 풀어놨고 삶의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책의 원동력이 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자서전을 마친 후 용서로 바뀌게 됐다는 김 씨는 이런 가족사의 배경에 한국의 근현대사가 함께 흐른다고 말합니다. 책의 적지 않은 부분에서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한 이유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 들어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있는 공화국, 그리고 한국전쟁의 시작과 과정,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까지. 당시 상황과 의미 등을 전문가와 자료 등을 인용해 한국전쟁의 연대기라는 장을 따로 마련해 정리한 겁니다. 330여 쪽 분량의 70여 장의 흑백 사진이 담긴 김현덕 씨의 자서전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김 씨는 이 책에서 아주 어린 시절 순식간에 고아가 된 충격을 포함해 성장 과정에서 겪은 아픔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살벌했던 당시 분위기와 공포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다며 여러 기억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공 청년단들은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아파서 누워있는 이모 엄마 곁에 숨어 나를 가리키며 데려가겠다고 했다. 그들에게 빨갱이는 그저 처단해야 할 대상일 뿐 4살이라 해도 예외는 없었다. 주인공 마리아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경성제대에 들어간 엘리트이자 기독교인이었지만 북한 남로당의 일원이 되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가족을 데리고 월북을 감행합니다. 당시 친척집에 갔던 4살배기 어린 딸을 미처 데리고 가지 못한 아버지는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다시는 남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전쟁이 두 달이면 끝날 거라던 아버지가 1956년 북한에서 총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북에 남겨진 가족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홀로 남겨진 채 전쟁 고아가 된 마리아 역시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나날을 보냅니다. 이모 가족과 함께 살았던 소녀는 어느새 17살이 되었지만 이모에게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무학여고를 다녔던 소녀는 오갈 데 없는 여성들에게 쉼터를 제공했던 YWCA에 머물다 주변의 권유로 군 영문 타자수가 되기 위해 여군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인성이 형성될 나이에 떠돌이처럼 살았기에 대한민국의 여군이 된 마리아는 태어나 처음으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후 미 군부대에 취직하고 미국인 장교와 만나 100년 가학을 맺고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은 주인공이 오랜 기간 견디고 싸워야 할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작가는 이 책을 총 7장으로 나눴는데 이름 없는 아이 마리아, 생존 살아남은 나날, 성장 나의 삶을 찾다까지 한국에서의 삶을 적었고 4장에 걸쳐 미국에서 경험한 차별과 극복, 가족과의 재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적었습니다. 김현덕 씨는 한국을 떠나며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미군하고 결혼, 아니 미군 했던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국제 결혼한 여자들은 또 다 양색시 이런 취급을 하잖아요.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미네소주 때 평면 할 때도 여기 그 지식층, 여기 한국 사람들 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몇 안 되는 한인들은 물론 유색인종 이민자에 대한 미주류 사회의 차별도 큰 장애물이었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10년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홀로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30대 중반인 1981년 대학에 진학해 5년 후 대학을 졸업하면서 주류 사회에 진출했고 북한을 방문한 경험도 담담하게 풀었습니다. 1990년 평양 범민족 통일음악회가 열리던 당시 지인의 노력으로 북한 방문의 기회를 얻었던 김 씨. 북한에 소식통이 있던 지인의 노력으로 어머니와 오빠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김 씨는 4살 때 헤어진 가족과의 기억이 거의 없는 만큼 이모로부터 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먼 발치에서 보는 너무나 깡마르고 머리가 허연 조그만 노인네인 내 어머니에게는 이모 엄마에게서 들었던 훤칠한 달덩이 같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원들이 나타나 나를 어머니께 데리고 갔다. 어머니는 가까이서 내 눈을 바라보시더니 복받치듯 울음을 터뜨리셨다. 옆에 있는 오빠도 함께. 당시 만난 가족은 총살당한 아버지를 빼고 13명이었고 그들과 함께 3일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어머니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모두 기억해 적어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에서 기독교 신자로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어머니를 보고 무척 놀랐다는 김 씨는 가족과 헤어지고 난 후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겪었고 어머니와 오빠도 당시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한국전쟁 후 가족과 생이별한 김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이 남다릅니다. 2014년부터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이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장 시행할 수 없지만 최근에는 한국 내 탈북민 영어교육단체 TNKR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계획도 잡았습니다.
그 북한 탈북민들이 그 남한에 온, 저 한국에 오면은 막 영어를 몰라서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KC하고 이렇게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3개월 영어 연수를 여기 와서 미네소타에 와서
김 씨는 한국어판으로만 출간한 자서전의 영문판이 늦어도 내년 봄에는 출간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역사 속 오늘 1513년 9월 25일 스페인의 탐험가 바스코 누네즈 발보아가 세계 최초로 태평양을 발견합니다. 발보아는 태평양의 남쪽 바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곳을 스페인의 영토로 선언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이름은 후에 마젤란이 지은 이름입니다. 바스코 발보아가 태평양을 발견했을 때 발보아는 태평양이 그저 자그마한 만 정도의 바다였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 태평양을 발견했지만 발보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발보아는 1510년 신도시 다리엔을 건설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 세워진 최초의 안정된 거주지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임명한 식민지 총독을 몰아내고 다리엔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러던 중 남쪽의 바다와 한 지역에 많은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정보를 인디언에게서 듣게 됩니다. 이렇게 다리엔을 발판으로 삼아 1513년 9월 25일 새로운 바다 태평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태평양을 발견한 발보아는 식민지 주도권 경쟁에 시달리며 갈등을 겪다가 1519년 반역죄로 처형됩니다. 1973년 9월 25일 미국 최초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에서 제재하던 미국 우주인 3명이 지구로 귀환합니다. 1973년 5월 14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폴로 계획에서 사용하다 남은 로켓과 우주선을 개조해 만든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을 발사했습니다. 스카이랩에 탑승한 제1팀은 28일간 이 우주정거장에서 머물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2팀이 7월 28일 세턴 로켓을 타고 이륙해 지구 상공 430km 궤도를 돌고 있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에 도킹한 뒤 59일 동안 머물다 1973년 9월 25일 지구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주인들은 여러 가지 실험 등에 성공하고 많은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랩은 임무 수행 중 대기 마찰로 인해 궤도가 내려갔고 미 항공우주국은 우주 왕복선을 보내 스카이랩을 본 궤도로 끌어올리려 시도했으나 실패합니다. 결국 스카이랩은 1979년 7월 12일 대기권으로 돌입하면서 불타고 파편은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 지역으로 떨어졌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